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있는 글이 창립 기념 예배에 관한 것이 아닌데 이것은 제가 이미 썼는데 이제 오늘 예배 주보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몇 주 이후에 이 글이 기고될 예정입니다. 오늘 게스트 스피커로서 오신 데이비드 웽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저기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으로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호표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호표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은 정말로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호프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 창립 원로 목사님이신 에드웨드 파웰 목사님과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은 신실한 주님의 목회자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이 기념 창립 기념 예배를 함께 축하하는 동시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긴급하고 엄숙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국내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소중한 친구들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는 얼마 전에 제가 천국에서의 위대한 재회라는 주제의 설교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얼마나 삶이 덧없는가에 대한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동시에 저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이 저의 생각을 사로잡은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상기하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로 이로 인해서 3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의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들을 우리가 알게 될수록 출애굽기에 기록된 재앙과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큰 재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통제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로 발생하게 될 재앙들은 이것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단순히 이런 재앙들뿐 아니라 더욱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 이것이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곳에서 더 많은 제약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제약들이 조금은 풀렸다고 생각하기 바로 직전에 또다시 그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호주에 사는 사람들로서 특히 남호주에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떤 제약되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별로 혹은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일본, 인도, 유럽과 같은 이러한 나라들의 상황은 좋지 않으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나 아멘.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비춰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평화의 왕이 도착하시기 전까지 진정한 평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우울하거나 비관적인 것들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생에 이런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 선지자라는 비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35주년을 기념하며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35년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이 아침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물의 끝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올해 말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일부는 저는 어제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 이것이 꽤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다르게 했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모두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미국인들은 그들이 일주일 안에 세상의 종말에 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슬프게도 가장 많은 응답 중에 두 가지는 그들은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첫 번째로 술을 마시고 취하거나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가능한 많은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호주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다면 우리도 비슷한 대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세상에 또는 우리의 삶에 끝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면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첫 번째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술 취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라 혹은 기도할 목적으로라고 합니다. 그는 시간이 짧다면 또는 여러분의 날들이 유한하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해당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짧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호프교회가 설립되고 새로운 사역들의 시작, 그리고 또 플라톤과 여기 콜로넷 라이트 가든에 있는 교회 건물을 매입한 것, 선교지를 탐색하고 또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 또 오늘 또한 이렇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도를 요구하는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그러나 형제님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깝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전부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를 할 때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진지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질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그 아침 시간에 멈추지 않고 하루 종일 자발적인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로 운전을 할 때, 학교를 갈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한 것에 더욱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그들의 성화와 그들의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푸티 팀이 이번 시즌에 이기도로 기도해도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는 푸티에 혹은 다른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시든지 그것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십니다. 취미는 이것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 놓아두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이 차지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와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처음이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암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십시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인도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에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집어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수직기둥과 수평기둥이 있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이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직기둥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십자가의 수평기둥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었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과 또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사용된 char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호프교회 성도님들을 묘사하는데 만약 한 단어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의 종과 선교사님들에게 호프교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환대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교회와 해외의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은 가르침 안에서 연합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작은 차이들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이 말씀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한 것입니다. 왜 무엇보다도 라고 말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삶이 끝나면 우리가 한 많은 일들이 쓸모없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소비한 모든 것이 바로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프교회가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특히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낸다면 어떻게든 이것이 우리 자신의 죄를 덮거나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언 10장 12절에서는 여기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과 거의 같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이것은 그리고 베드로가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삶에 많은 잘못들과 죄를 눈감아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잘못으로 인해서 증오하기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는 작은 일들을 눈감아주게 됩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은 그들의 결점과 실수 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많은 선처를 베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허다한 그들의 죄를 덮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많이 적용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를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계속 함께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커플들도 계십니다. 여기 결혼한 부부가 계시다면 여러분이 배우자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강하고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할 때 여러분은 배우자의 실수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많은 것들은 제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의 그런 것들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 성경의 원리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를 저에게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꼭 주목하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이곳에서는 우리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잘못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적인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도록 하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고 넘어가십시오. 관계가 깨졌다면 그 관계를 다시 세워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용서를 여러분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다시 세워가십시오. 그러나 계속적으로 같은 잘못을 하고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독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십시오. 왜 우리의 사랑이 식습니까? 이것은 많은 죄악 때문이고 반복되는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지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즉각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빨리 용서를 바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빨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낙심하고 또 무관심하게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위대한 선교사님들도 낙심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힘겨워했습니다. 이분들은 결코 완벽하다거나 그들이 살게 된 삶에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거나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수많은 시간 동안 인내와 고난으로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동기의 부여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시험의 자리에 두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분발하고 사랑하라는 우리의 소명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시험에 통과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따라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올 때에 여러분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십시오. 이 세상이 끝날 때에 혹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많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많은 것들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면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이 올 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0장에서 11절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물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실 때 성령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베드로는 10절에서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신 섬김을 위한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섬기기 위한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 모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섬김을 위해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호프교회가 이 자리까지 있는 이유는 다양한 영역에서 주님을 열심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들은 이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 음악 사역, 상담 사역, 방문과 돌봄 사역, 그리고 방송 시스템, 차량 운행, 식탁 교재 봉사 등등 이러한 사역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설교나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설교와 가르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역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섬기게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것, 집과 병원이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 방송 시스템, 차량 운행, 주일에 식당 교재, 식탁 교재 봉사 등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섬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도록 어떠한 은사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10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가장 큰 은사는 가르침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어린이들 또는 어른들을 가르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물론 목회자나 장로님의 승인을 위해서 그분들을 먼저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음악에 은사가 있다면 이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악기를 연주하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발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런 모든 사역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설교와 가르침, 봉사, 뭐 방문, 어떤 것,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게 어떤 것들을 가능하시게 하셨던지 바로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시고 사용하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엘리자베스 레이튼 양은 세계 2차 대전 때에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의 개인 비서로 일하도록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까다롭고 함께 일하기가 어려웠던 처칠 수상과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수상을 보필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일을 훌륭하게 했고 끝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지시를 받았으려고 서재에 들어갔는데 수상님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튼 양, 전쟁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레이튼은 감사했습니다. 처칠 수상을 섬기며 종종 매우 힘들고 낙심했지만 그녀는 진정으로 나라를 섬기는 임무에 대해서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보상 중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당신의 맡은 바 역할을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영적 은사를 사용할 때 각자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그분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돌아오시거나 혹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두 끝났다. 너의 임무를 충실히 다했다. 라고 말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 것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소명을 찾아서 맡은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창립 기념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프교회를 계속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 은사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집중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